누가복음 15장 32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사명에 대해 살펴볼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 가시길 기뻐하실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들들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루시는 사역에 아버지와 한 마음을 품은 아들로서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지적인 동의를 하죠.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아, 이 말씀이 옳다, 맞다, 바른 말씀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의 열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거기까지 가야 올바른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마음을 온전히 품으신 참아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그 삶을 이미 시작하였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천국에서 완성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새 마음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마음의 교제가 없는 기독교는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음의 교제가 없는 관계, 올바른 관계일까요? 관계가 있다면 마음의 교제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 아무리 많이 알고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빠진 말씀과 교리, 아, 우리 참 올바른 말씀과 교리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품지 않은 성도는 절대로 형제나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돌아봅니다. 형제들과의 건강한 교제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죽기까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실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을 주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기까지 형제들과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이루며 살아갔을까요? 그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단순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항상 눈물을 흘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세워주는 삶을 끝까지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바뀐 것이 있어요. 예전에 품지 않았던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지만 늘 세상 정욕과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으로 길로 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너무나 애타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They turned away. 그들이 나에게서 돌아섰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자기 백성들에게 있으셨습니다. 한없으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이 가는 길이 자신을 떠나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명으로 부르신 자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고 이 사명을 이루게 가셨 하셨지만 선지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만 두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먼저 왔던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따 이사야서를 보겠지만 먼저 왔던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 먼저 옵니다. 그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먼저 오고요. 그 이후에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쁘게 자원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 시키고 나가서 일 좀 열심히 하라고 부르시지 않아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몇몇 선지자들만 부르셨죠.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의 경험과 같은 경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되죠. 거기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나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열망을 품게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슬퍼하시고 애타하시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마음을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Here I am 나를 보내소서 기쁘게 고백했습니다. 선지자 사명의 길이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꺼이 기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는 누구셨나요? 하나님과 영원 중에 함께 하셨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꺼이 자원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구원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부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새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저 새로워진 마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참 아들 되신 예수님의 마음, 이제 우리도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머리나 입에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머리와 입술로만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알게 하셨어요.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 마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마음을 알 때에 우리에게도 나오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나에게 와서 나를 세워주신 삶, 나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 성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누가복음이 비유가 많잖아요. 15장에도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지만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15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비유를 알려주십니다. 15장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즉 은동전을 다시 찾는 비유를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장 11절에서 32절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비유를 알려주세요. 세 비유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그로 인해 다시 찾은 자의 기뻐하는 마음을 다뤄주시는 비유예요. 그리고 처음 두 비유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로 인도하기 위해 알려주시는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것도 기쁘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것도 기쁜데 하물며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은 얼마나 크시겠느냐.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구원하여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명, 뭐 지상명령하면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그거는 누구 특별히 구별된 자들만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기 자녀들을 찾고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나 자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 기쁜 마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사명에 참여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함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품고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참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바치셨죠. 이 기쁨을 위해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와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교회로 부르며 주신 형제들 중에 내 형제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돌아보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특별히 세 번째 비유를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세 번째 비유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으로 부르죠? 탕자의 비유. Parable of Prodigal Son. 이 내용은 우리가 사실 복음 전도의 메시지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떠나 쓸모없는 세상 경역을 위해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내 삶의 모든 것을 바쳐 세상과 우상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 그런데 이 죄인들이 우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 지금도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회개합시다.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목적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뤄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탕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주시는가를 먼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기쁘게 영접하시고 그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푸시고 막 기뻐하시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교회였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교회였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교회로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악한 마음을 꾸짖고 그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비유 속에 이제 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큰 아들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탕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동생 탕자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예수님이 이들을 기쁘게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교회로 세우세요. 그리고 그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자를 다뤄주신 그 구약의 성경이 있어요. 요나서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요나가 그 하나님을 향해 화를 냈죠.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 속해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 형제들을 돌아보고 세워주는 삶으로 가지 않는 자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대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각 비유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목자, 여인, 아버지의 기뻐하는 마음이 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고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이러하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늘에서 천국 백성들이 구원받고 다와 있는 것도 너무나 기뻐하시지만, 이 땅에서 성도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것 너무나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품은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구원하셔서 교회로 불러 세우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잔치를 베푸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른 이들도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오히려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 있나요? 말씀도 많이 알았죠? 율법도 잘 지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열심인 백성들이라고 믿었죠? 육체적으로 더 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을 꾸짖으며 오히려 이방인과 같은 저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들을 큰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에서 떠나 있어요.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에 화를 내고 그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고 용서한 동생을 자신도 기뻐하며 돌아보고 세워주는 삶을 전혀 원치 않고요. 아버지 마음에 아무 관심이 없이 자기만 돌아보고 있어요. 자기 일만 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가 오래 참음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자기는 더 나은 아들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 쓸모없는 탕자 같은 동생을 자기보다 더 귀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원치 않았어요.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아들이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형제를 사랑으로 겸손히 낮아져 돌아보거나 세워주려는 마음 없이 오히려 아버지와 형제를 향해 화를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기까지 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또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섬기나 마음으로는 나를 떠났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일만 돌아보며 자기 혼자 잘 믿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교회는 하나의 옵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자들은 꼭 교회에 속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종교생활 잘하는 것, 혼자서 말씀 공부 잘하는 것,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형제를 돌아보고 겸손히 낮아져 심서 세워주는 삶 없이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것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가장 잘 믿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 닮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 닮은 마음에서 자라가지 않은 모습이에요. 탕자의 비유 속에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탕자의 큰아들의 모습을 좀 자세히 보세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의 반응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큰아들이 어떤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갔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계세요. 15장 25절에서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맏아들이 평소에 어떤 아들로 살아갔는지가 이 고백에 다 나와 있어요. 일단 맏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형제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관심이 없어요. 이 맏아들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종교 생활하듯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후에도 변한 것이 없었어요. 동생의 소식을 몰라요. 동생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없고요. 아버지의 슬퍼하는 마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큰아들은 이것을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정죄하며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저 쓸모없는 탕자를 위해 살찐 송아지까지 잡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화가 났어요. 그 아들을 정죄했거든요. 그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그리고는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니 보상을 구하며 아들로 살아가는 게 그게 아들이에요? 종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통해 알려주시는 것은 이 큰아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다는 거죠. 종이었다면 뭐 보상을 주든지 그것을 기대하며 종교생활 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들이었다면 달라야 했습니다. 뭐가 달라야 했을까요? 아들이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며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려야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고백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늘 애타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 마음이나 자기 동생에 대한 관심이 없이 자기 자신만 돌아보며 끝까지 자기 자신만 애만 말하며 밭에 나가 일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 마음을 알았다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아버지 아들로 세워주며 다시 탕자 같은 삶으로 가지 않도록 늘 보살피고 돌아보고 교제 나누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 형제를 사랑으로 돌아보고 끊임없이 세워주는 삶. 그런데 밭으로만 갔어요. 그뿐 아니라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뭔 일이, 뭔 잔치가 일어났는지 자기 집에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항상 자기 중심으로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한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저 나 하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교회 생활, 예배 생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 교회로 세우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구원받고 너 하나 잘 살아가다 천국 가라? 그러면 교회 세우실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교회를 불러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고요.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은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는 이렇게 나 혼자 잘 믿고 있다고 자랑하고 나 혼자 잘 믿으며 살겠다는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져 형제들을 사랑으로 기쁘게 세워주는 교제에 힘쓰지 않고 있다면 그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어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 기도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가게 되면 탕자의 비유와 가정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딴 마음을 품고 가는 큰아들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리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그 자식들이 한 마음으로 품고 이루어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기독교로 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고요. 나만 아니라 내 형제들도 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의 결론은 하나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 아들의 마음, 아버지와 한 마음을 푼 마음, 결국 참아들 대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서로 돌아보며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자기 뜻으로 품고 오셔서 우리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님 나라 자녀들로 세워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애타하는 마음, 아버지의 슬퍼하시는 마음 예수님 품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구원하여 하나님 집으로 세우시기 위해 어떠한 길을 가셨나요? 천국 영광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친히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삯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까지 대신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자기 형제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자기는 오히려 아들된 삶에서 끊쳐지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자원하여 끝까지 달려가셨어요. 왜? 아버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인도하시기 위해. 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루어주신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아버지 본향집으로 인도하셨을 때의 아버지의 마음, 즉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기뻐하셨길래 아들까지 바치셨을까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간절히 애타하며 기다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을 신겨주시며 아들로서의 가장 존귀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자리에 함께 앉혀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시며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 기쁘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인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영원토록 그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를 형제 삼으셔주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 기업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세워가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천국 영광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탕자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 같이 십자가에까지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탕자의 의미가 뭐죠? Prodigal son 할때 탕자의 의미. 쓸모없는 것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게 탕자잖아요. 쓸모없는 이 세상과 세상 영광과 세상 정욕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우리의 모든 것, 생각과 마음과 뜻까지 다 바치며 살아가는 그 쓸데없는 모든 걸 바치는 탕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쓰신 책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탕부 하나님이다. Prodigal God, Prodigal Father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분도 가장 쓸모없는 것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바치셨거든요. 가장 쓸모없는 자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귀한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쓸모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교회로 구원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품은 아들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의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32절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즉 아버지 집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 기쁨으로 품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한 마음으로 이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명하시는 거는요, 이미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시지 않은 걸 명하시는 건 없습니다. 이 마음을 더욱 품고 열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난받기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기까지라도 형제들을,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고 또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교회로 완성되어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이루다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열망이 되게 해주셔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고백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따라 더욱 교회와 성도들 세워주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교만하게 우리 자신만 돌아보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을 품지 않고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아가 기쁘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교회와 또 성도들 세워주는 삶을 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힘 넘버 455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